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알 때 우리 안에 더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이 생수를 먹고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주의 영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계획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심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창세기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몇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러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저지로 하얗게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은 어제 본 것처럼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열두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모든 진리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다.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열두 아들들에게 마지막 날들의 임할 일들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같으면 뭐 자기 생각으로 하면 다 축복하죠. 다 제자라고 그러죠.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루벤은 자기 아내 침상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고 시몬과 레이도 그들이 분노해서 칼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속으로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절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들의 시작은 언젠가 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다. 거의 2000년이 됐습니다. 지금. 2000년이면 하루하루 365를 곱해보면 엄청난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예언한 이 예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 때 일도 여기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도 한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그냥 짓질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앞으로 되라.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제 원래 이름도 귀하게 북돋아주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북돋아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를 만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름이 성룡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룡. 자기 믿지 않는 아버지가 성룡 너는 용처럼 되라 이렇게 되는데 용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충원으로 바꿨어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이름들을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다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원수들의 손, 네가 원수들의 손,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자라리라. 그대로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다 지파로 오셨을 때, 결국 앞으로 재림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절하게 돼 있죠. 예,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돼 있죠. 또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 예? 유다의 사자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유다는 새끼다. 앞으로 올 진짜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새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이런 얘기죠. 그는 유다지파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았고 요셉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럴 때 그는 죽이지 말자고 그랬고 참 이러한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셔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그 대신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지파인 다윗이 됐습니다. 다윗이 됐습니다. 모세도 유다지파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죠 물론. 모세도 유다지파고 그래서 모세가 레위지파군요. 이 다윗이라든가 모든 왕들이 유다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다지파로부터 홀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실로라는 건 여기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합니다. 입법자라는 건 뭐냐? 입법자는 법을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어 주는 분이다. 바로 주님이 다 율법을 모세에게 줬죠. 그래서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여기도 나오죠.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앞으로 유다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유대 땅 예루살렘의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그의 발이 탁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에 UN 빌딩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UN 빌딩이 있는데 UN 빌딩에 바로 여기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 보호습을 만들고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과의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결국 유엔이 세워진 목적, 국제연합이 세워진 목적이 뭐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엔 빌딩이 있는 미국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들고 있고 어찌하든지 여기서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아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임금인 사탄은 유엔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 유엔 뒤에는 바로 교황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 때 가면은 교황과 유엔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이 땅을 통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주님 대신에 그 일을 하려고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렇게 했지만 유엔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더 많고 하루도 전쟁이 끊이는 날이 없고 테러가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니까 또 이라크 전쟁이 오죠. 계속 전쟁입니다. 테러의 테러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작은 산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오직 한 나라만 있을 것이요. 한 임금만 있을 것입니다. 예? 한 임금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4장. 성경은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스가랴 14장. 이것도 주님이 지상왕국을 세우는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14장 9절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니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의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살리라.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면은 온 세계에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은 그때 테러가 없어지는 전쟁이 없어지는 곳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지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미국도 이제는 다 허물어지고 이제 미국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참 도와주고 미국과 연합한 나라들이 도와줬지만 앞으로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총 공격합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14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하는 날이죠.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에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결국 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해서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이 다 강탈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나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전부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죠. 아모스 9장 11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다윗의 일을 이어서 참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유다지파로 오셔서 다시 그 다윗의 그 성막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왕정을 다시 수립하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 그러면은 하루를 얘기하죠. 날들 그러면 여러 날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날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바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이렇게 나오죠.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폐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천년왕국입니다.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구약 성경의 전부가 예언입니다. 언제 예언이냐? 우리 앞에 닥쳐 있어요. 이사야도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2700년 후에 있을 걸 예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지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낯 놓고 기억자 모르고 한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많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집니다. 너희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무식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철 있는 자가 무식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세상 지혜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은 읽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절 보게 되면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거는 뭐지요? 예수님이 첫 번에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잡아 갈대 아주 조롱하는 거였어요. 조롱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두 나귀 새끼를 메운 걸 잠깐 빌려다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 찬양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조롱했죠.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 어떤 증거를 삼을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돌 열두 개를 요단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돌들이 봤다 이거야. 돌들이 증인이다 이거죠. 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산촌 초목들, 새들 다 말할 수 있죠. 세상 말에도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한 말은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을 못하는 줄 압니까? 지금 짹짹거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다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게 되면 의인은 짐승을 돌봐준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짐승을 발로 차면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발로 걷어차면 내 집에 기우는 개나 고양이지만 내가 발로 걷어차서 경찰에 걸리면 말이죠. 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의인은 짐승을 돌봐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다는 것은 제리 마실 때 그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 그의 발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밟아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포도가 그 즙이 나는 건 빨간 거죠. 그게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복수가 뭐죠? 2000년 동안 은혜를 줬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악하게 행할 때에 주님이 복수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즘 복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죽으면서 피까지 흘려가지고 남이 되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죽어줬는데 그거 안 믿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나를 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님이 바로 이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말굽비는 한 3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움은 마일로 따지면 160마일이에요. 2억의 군대가 예수님께 죽임을 당하고 피강이 이 정도 3피트니까 한 1m 50 정도 높이로 160마일의 강이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장면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어제하고 오늘 얘기하면 나갈 거예요. TV로 나갈 겁니다.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왜 피에 적셨습니까?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 피가 튀어가지고 주님의 화려한 옷이 다 피로 물드는 거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14절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난주 설교처럼 흰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휴고 돼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받던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 갚을 때 우리 함께 그 군대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 전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코에 닿게. 우리는 지금 급합니다. 의의를 행해가지고 이제 세마포 준비해서 주님하고 같이 내려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코앞에 닥쳤어요. 수천 년 전에 야곱은 거의 3600 한 몇십 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야곱이. 그때 알았어요 이미. 또 이사야도 270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린 코앞에 닥쳐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지금. 이런데도 모른다고 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냥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밖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게 앞서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앞에 놓인 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꼭 짐승처럼 삽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참새를 보십시오, 아침에. 쨍쨍쨍쨍 웁니다. 저들이 무슨 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습니까? 저들이 무슨 냉장고에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창고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냉장고 열어보세요. 최소한 한 달 먹을 거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냄새가 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 드릴 때 주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재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훤히 보고 문 밖에 서 있는 주님을 볼 때 세상 걱정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생각이 다 없어지고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 속에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